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와 국제사회 뉴스를 선정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언제 돌아가셨어? 언제 돌아가셨냐고?
아버지가요? 85년 2월 14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The Commission of Inquiry has unanimously come to the conclusion.
기본적으로 이제 비방 중상 중단 문제하고 인권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 문제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제 인권 기구라든지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갈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We obviously believe that good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주요 뉴스 중에서 이산가족의 만남, 그리고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발표 내용, 그리고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 그리고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 등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동혁,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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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60여 년을 남북으로 떨어져 산 가족들이 금강산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상봉 이후에 약 3년 4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난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닷새 일정으로 오는 25일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상황이라는 건 이제 그 22일까지 상황을 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상봉은 이미 보도가 된 대로 1차와 2차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1차 상봉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건데요. 1차 상봉은 남측에서 신청자들이 북측 가족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상봉은 반대로 북측의 신청자들이 남측 가족들을 만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으로 끌려간 그 남한 사람 두 명도 이번 그 상봉 행사장에 나와서 남쪽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한국 언론은 상봉 행사 장소인 그 금강산 호텔이 그 눈물의 바다가 됐다 이제 이런 그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
그만큼 아주 그 60년 넘게 그 만난 가족들이 서로 감정을 지체 못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일본에서는 일본 내 그 친북 매체죠. 조선신보만 그 보도가 됐고요. 북한의 공식 매체들은 현재까지는 22일 현재까지는 아직 그 별다른 그 보도는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간략하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당초 상봉 명단에 올랐던 그 이산 가족들이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서 상봉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상당히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남측에서 96명이 원래 상봉 신청을 했다가 실제 상봉 행사장에 간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속초에 남한의 속초에 집결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으로 실제 그 상봉 장소로 간 사람은 82명.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14명이 네. 이제 포기를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14명 중에 13명은 건강이 나빠져서 포기를 한 거고요. 한 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 한 연구소의 그 분석에 따르면은 그 지금 이산가족 상봉 그 신청을 위해서 등록한 그 이산가족들의 대부분이 상당히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앞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소는 금강산이고요. 1차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2차는 23일부터 25일까지 됩니다. 남한에서는 140명 정도가 올라가고요. 북측에서는 그 상봉 대상자하고 가족을 포함해서 170명 정도가 나옵니다. 하루 이산가족 상봉은 대개 사흘간 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날 오후 3시경에 그 금강산에 도착해서 환영 만찬을 하게 되고요. 단체 상봉, 그러니까 큰 연회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상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개별 가족끼리 상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날 그 점심, 점심을 먹으면서 저희는 이제 공동 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다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만나고요. 또 단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4일간 만나게 되는데요. 4일간 6차례에 걸쳐 11시간 동안 가족을 만나고 그 다시 서울과 평양으로 가게 되고요. 1차, 2차 대개 그 인원들은 틀리지만 일정은 대개 비슷합니다.
네. 에, 이번에 다 70대 고령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통계를 보면 그 이번 그 신청자 상봉 신청자의 82% 정도가 70대 이상 고령인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조사가 됐습니다.
네. 에, 그런데 북한이 금강산을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주장했던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죠?
네, 이번이 그 남북 간의 그 19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1985년 그 1차 상봉이 이루어지고요. 3차까지는 대개 서울과 평양, 그러니까 북한의 그 고려 호텔 또 남한의 무슨 워커힐 같은 호텔에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요. 4차부터는 대부분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금강산에서 또 이런 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2008년에 상설 면회서도 준공을 했고요. 북한이 왜 금강산을 고집하는지는 뭐 북측이 공식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추측을 해보면요. 대체로 그 이산가족 상봉이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처음에는 그 북측 가족들이 서울에 와서 보고서 북한에 가서 이제 자신들이 본 그 남한의 발전상, 서울에 빌딩도 많고 이렇게 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북한에 그 좀 털어놨고 이것이 주위에 알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좀 그 묘한 상황에 처한 거죠. 이산가족 상봉을 하긴 해야겠고 또 북한이 그동안 남한이 못 산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남한이 직접 봤더니 잘 살더라 이런 얘기를 퍼지는 건 막아야겠고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금강산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서울에 많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지적을 했지만 이제 눈물의 바다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이 상봉마다 사실 눈물겨운 사연이 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 이번 상봉에서도 보면 91세의 그 심섬경 할아버지 같은 경우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났는데 결국은 그 현장에 가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간에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84세 홍신자 할머니도 동생을 만났는데 역시 또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연로한 분들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그런데 현재 그 이산가족 수 또 상봉 신청자 수 또 그중에 그 생존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그 얘기도 좀 한번 들려주시죠.
예, 숫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그 한국 내 남한 내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8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수 전체 숫자가요. 그런데 네. 이제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한 숫자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상봉을 하겠다 해서 정부에 이제 신청을 마친 이제 등록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숫자가 한 12만 8천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그 신청자 수가 7만 2천여 명 정도 네.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상봉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을 앞두고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그 배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게 사실 남북 관계 그 역사상 상당히 특이한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상봉 자체가 특이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 시기, 즉 한미 그 미한 군사 훈련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데 상당히 특이한데 이런 적이 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60년 역사상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북한이 갑자기 무슨 인도주의적이나 뭐 민족적 감정이 끌어올라서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대개 그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남측의 경제 지원을 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그 분석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벌써 지금 김정은 정권이 지금 들어선 지 3년째가 돼가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북한이 별 해놓은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라면은 이제 뭐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고 또 뭐 물놀이장을 만들고 그런 정도고요. 또 경제특구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지만 경제특구 하려면 외자가 꼭 필요합니다. 외국서 자본과 기술이 들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유엔 안보리부터 굉장히 강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자 도입이 상당히 힘든 형편이고요. 또 북한의 최대 그 지원국, 정치적 경제적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나쁩니다. 지금 뭐 벌써 3년이 됐지만 아직 중국 방문도 지금 못한 상태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국면 타개를 앞두고 갑자기 무슨 저 남한과 관계를 또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기가 곤란하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네. 자, 어렵게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이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가장 크게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게 이제 이게 그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봉 이후에 상봉자들이 서로 이제 서신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서로 이제 그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은데
네.
현재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그 이상 가족에 비해서 일단 그 상봉 자체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지 생사 확인 작업부터 해달라는 게 이제 그 관련 단체들의 그 요구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그 해결책을 마련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아니면 뭐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이 됐든 이 상봉 자체를 정례화 해달라는 네. 겁니다.
네. 네. 저도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나 좀 해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남측에서만 그 북한의 그 이산가족 상봉을 기다리는 분이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핏 숫자를 들으면 7만 명이 어느 정도인가 저희가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쉬운 계산을 해보면요. 요번에 지금 저 200명, 뭐 100명 단위로 해서 두 차례 만나게 되는데.
네.
만일 매년 100명씩 만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이 7만 명이 다 만나게 되려면은 몇 년이 걸리냐면은 그 710년이 걸리는 겁니다. 700년이 걸리는 거고 지금처럼 네. 200명씩 만난다 그래도 355년이 걸리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70대 이상의 고령이고
네.
이분들이 지금 10년, 20년 뒤면 다 이제 돌아가시거나 뭐 임종을 앞둔 이런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이상 저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례와 생사사 확인 이런 건 물론이고 또 장소도 또 금강산이 사실 멉니다. 이번에 눈도 많이 와서 굉장히 뭐 제설차도 보내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럴 거라면은 저 개성공단이 어차피 지금 저 서울에서도 왔다 갔다들 하고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아예 하나를 더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그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참 그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절박한 것이 참 이산가족 상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이제 그 앞에 상황을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전문가들의 그 전망을 보면 현재 지금 남북 관계를 봐서는 특히 그 북한의 그 남한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한 가지 좀 거기에 덧붙일 때 하나 있는데 무슨 뭐냐면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그 장면을 텔레비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 안타까운 생각이 제일 많고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을 이거를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대남 카드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남북 관계를 조금 개선하거나 내가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좀 국면을 전환할 적에 아 그럼 이산가족 상봉 한번 해서 우리가 무슨 뭘 주자. 그래서 이걸 반대급으로 받자. 그리고 과거에 뭐 18번 했다고 그러지만 다 지금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정치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형제 자매, 더군다나 전쟁에 통해서 무슨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형제 자매들이 전쟁 통해 흩어져서 다시 만나고 지금 그것도 60년 만에 다시 만나는데 여기 이 문제를 정치하고 결부시킨 건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그 사실 그야말로 민족과 그 역사에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어쨌든 저 늦추지 말고 그 상소라 또 생사 확인 이런 것은 꼭 좀 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견해들이 많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첫 순서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모아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우선 이 보고서가 작성된 그 배경과 경위를 좀 간단히 알아보죠.
네,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요. 일단 이제 인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인권이 간단히 뭘 말하는 것부터 네. 좀 설명을 잠깐 드리죠.
네.
인권은 그 민족이나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 이제 이걸 보통 말을 합니다.
네.
그 1948년 12월에 제3차 국제연합 그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이 됐고요. 사람의 기본적인 그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 제1조를 보면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고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시민적 권리, 자유권의 권리, 또 정치적인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보고서는요. UN의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3월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5월에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 그리고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네.
그리고 이제 소냐 비세르코 그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을 그 조사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후 이제 이 조사위원회가 1년여 정도 이제 그 북한 당국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활동을 벌였죠. 물론 북한의 현지 방문을 그 원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북한 당국이 거절을 했고요.
네.
현지 방문은 그 현지 방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조사를 토대로 커비 조사위원장이 지난 17일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이번에 이 보고서가 20여 쪽의 보고서 그리고 370여 쪽의 상세 보고서라고 해서 아주 분량이 아주 참 많은데요. 핵심 내용은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보고서가 400쪽이 넘는 그 방대한 분량인데
네.
그 핵심 내용은 그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실태를 그 조목조목 지적하고요. 그 인권을 개선해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그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그 광범위한 인권 유린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 지적을 하고요.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다. 이러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도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이 유엔에서 만드는 기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보고서가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네.
그 예를 들면 그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반인도 범죄를 중단시키기 위한 보호 책임을 할 것을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북한 내 인권 침해 그런 그 사례들을 반인도 범죄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호 책임은 그 특정 국가나 그 반인도 범죄 또는 집단 살해 같은 이런 아주 중대한 범죄를 그 저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그 북한 인권에 이런 그 개념을 적용을 했다는 점, 이게 또 이제 의미로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체적인 조치로 국제 형사 재판소죠. 영어 이니셜로 ICC라고 하는데요.
네, 네.
ICC에 그 이 문제를 그 제소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강제성은 없고 권고를 한 겁니다만은 지금 그 유엔의 그 헌장을 보면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는 무력 개입까지 할 수가 있고
네.
또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 북한 인권 문제 같은 이런 사안을 ICC에 제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ICC에 그 서명한 가입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제소를 하려면 결국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서 제네바 대표부에서 간단한 성명을 낸 것 외에는 그렇게 뚜렷한 반응이 아직은 없는데요. 지금 어떻게 북한의 입장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대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무슨 핵 문제 같은 결의안이 나오면 그동안의 상례를 보면 바로 나오자마자 즉시 그 평양의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박 성명이나
네.
무슨 그 논평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북한 대표부에서 간단한 것은 논평을 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것은 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다. 우린 이걸 부인한다. 이런 걸 냈는데요. 뭐 북한이 왜 이렇게 그만하면 조그만 반응을 내고 중앙정부 가만히 있느냐는 뭐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추론을 해본다면은 워낙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그 유엔 보고서가 종합적이고 상당한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마 네. 거의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마그나 카르타급 그 문서인데요. 아마 북한도 그 내용을 이 추이를 다 알고 있었을 테니까 이것을 반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워낙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뭐 반박하거나 무슨 그 반응을 보일 경우에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알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저런 점을 생각할 때 그 제네바 대표부에서 그냥 간단하게 대외적으로 성명을 하나 내고 그다음에 이런 바람이 좀 그 지나갈 때까지 좀 그 속된 말로 하면 좀 납작 엎드려서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나라 정부 그리고 언론 그리고 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미국은 국무부가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그 같은 날이죠. 네.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발표를 환영을 했고요. 보고서가 그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권 그 유린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권고 내용대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한국 정부도 그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요. 보고서가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를 포함시켰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조사위원회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그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제 한 가지 그 흥미로운 부분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 남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그 상호 비방 중상 그 중단 합의.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남과 북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죠.
네.
이제 이런 합의를 들어서 북한이 문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맡고 있는 통일부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호 비방 중상 문제와 인권 문제는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인권 문제는 특정 국가를 떠난 그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처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일본도 환영 입장을 밝혔고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계국과 연결을 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일본이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민간에서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그 가족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유일하게 중국이 주변 국가로서는 그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외교부 대변인이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가져가는 것은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북한 정권을 그 국제법정에 그 제소하는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중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그 흥미로운 그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요.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보도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북한이 저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중국이 뭐 반대하는 거는 뭐 당연한 예상됐던 반대. 중국이 내심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그 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 거 아니? 그 지정학적인 이유. 북한의 동맹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북한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는 뭐 그냥 당연한 일인데 동시에 중국은 어떤 국제적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있냐면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21세기에 그 아주 그 상임이사국에 걸맞는 그 품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명명백백한 북한의 그 열악한 그 인권 탄압 사례에 대해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막 저 반대를 하게 되면은 뭐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그 국격 또는 품위마저도 해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야 뭐 이건 예상됐던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베이징 당국도 아 이게 상당히 이렇게 반대는 하긴 하지만 그렇게 속으로 썩 편치 않은 심정으로 할 거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저도 흥미로운 그 지적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조사위원회는 인권 탄압을 저지른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가능한 일인가요?
그 잠깐 그 제소 절차를 설명을 좀 드리죠.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2002년 7월에 그 설립이 됐습니다.
네.
네덜란드 헤이그에 그 재판소가 있고요. 국제 범죄를 저지른 그 개인을 심리를 하고 그러니까 심리한다는 게 이제 법정에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처벌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근거는 그 지난 1998년에 채택된 로마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집단 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가 이번에 그 유엔 그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대해서 적용을
네.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전쟁 범죄 등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규약이.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북한은 로마 규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유엔 안보리는 유엔은 현장 그 7조에 근거를 해서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재판소에 그 형사 재판소에 그 사건을 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이번 북한 인권 문제가 ICC에 제소가 되려면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이제 공통된 결의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는 5개 상임이사국의 그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측은 중국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전망을 좀 한번 해보시죠.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는 그 다음 달에 그 17일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그 제 25차 정례 회의에서
네.
그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를 정식으로 보고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가 후속 조치를 담은 그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을 할 그럴 전망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그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국제 인권 단체들이나 그다음에 한국 내 그 북한 인권 단체들이 아주 강력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역사 문제와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일본과 주변국들 사이에 계속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22일에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서 한국이 또 한 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을 한번 해 주시죠.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토 분쟁인데요. 한국에서는 독도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 그러죠.
네.
그 섬을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이 물론 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자기 나라 땅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22일에 그 다케시마의 날이다 해서 일본이 이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가 가진 건 아니고
네.
그 지방 정부 그 주관으로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문제는 이 행사에 이제 그 일본 아베 정부에서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다케시마 문제를 확고하게 이제 그 제기를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양국 간의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요. 그 과거사 문제입니다.
네.
그 2차 대전 중에 일제의 그 만행에 대한 그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그 대처를 하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요. 아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일본과 한국 또 중국과 그 갈등이 상당히 그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베 정부가 과거 일본군 만행에 대해서 특히 그 위안부 강제 동원 이제 어린 여자들을 그 어떻게 보면 성적 놀이개로 그렇게 이제 강제 동원을 한 그 문제죠.
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베 정부가 조금 입장을 그 바꾸는 듯한 확정적인 게 고노다마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결국은 그 한국이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그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요. 고노다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갈등이 그 증폭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고노다마를 개성할 것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은 그런 그 형국인데 자, 이 미국의 대아세아 정책에서 바로 이 한일 갈등이 참 그 골치 아픈 문제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주고 있는 그 딜레마, 어떤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것이 그 빠를 것 같은데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요. 미국 입장에서는 먼저 그 미국, 한국, 일본이 먼저 정책 공조를 하고 이어서 그 중국과 손잡고 그 북한을 압박하거나 또는 육자회담으로 유도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한일 관계가 상당히 삐걱거리고 그 악화되면 또 일중 관계도 또 상당히 지금 나쁜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한미 간에 또는 한중일 간의 그 정책 공조라기가 대단히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은 뭐 그렇다던 쳐더라도 최소 미국, 한국, 일본 그 세 동맹국이 상당히 좀 그 한 뜻을 갖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어쨌든 과거사 문제 또는 무슨 영유권 문제 이걸 갖고 특히 저 과거보다 상당히 지금 악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참 이걸 먼저 해결해야 기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골 아픈 골치 아픈 딜레마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그러면 한일 관계 해결의 열쇠는 과연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베 총리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그 아베 총리가 쥐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아베 내각이 등장을 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건 그건 사실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영토 분쟁하고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가 조금 다른데요.
네.
그 영토 분쟁 같은 경우에는 독도 문제를 말합니다. 독도 문제는 아베 정부 이전부터 사실은 갈등 요인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을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사 문제는 그 아베 정부의 그 태도 변화 또는 아베 정부 이후에 그 들었을 정부의 그 어떤 새로운 입장 표명에 따라서 상당 부분 그 갈등이 해소될 소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베 총리가 쥐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거기로 답변을 드리자면 해결의 열쇠는 아베 총리가 쥐고 있지만 문제는 아베 총리가 그 열쇠를 그 쓸 수 없기가 또는 쓰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아베 총리는 지난번에 총리가 됐을 적에 그 대체로 일본 사회의 그 보수 우파 또는 극우파 이런 그 층의 그 지지를 받아서 그 총리가 됐는데요. 만약 그 아베 총리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냐 그런데 예를 들면 아베 총리가 고노다마를 인정을 하고 또 야스쿠니 신사를 다시는 참배 안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상당히 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만일 저 그런 고노다마를 인정하고 야스쿠니를 참배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보수층의 지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설사 개인적으로 뭐 어떤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실행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가 그 야스쿠니 참배를 해서 상당히 그 시끄러웠는데요. 재밌는 것은 야스쿠니 참배를 하고 나서 그 아베 총리의 그 일본 내의 그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아베 총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지지를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아베 총리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는 뭐 본인이 열쇠는 쥐고 있겠지만 그 다시 말씀드려서 그 열쇠를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4월에 이제 아시아를 순방하는데 한국도 포함돼서 그런데 그때까지 좀 문제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미국의 이제 희망입니다.
네.
캐리 장관이 그 얼마 전에 그 순방을 했죠. 그 중국을 가고 한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을 그 한국에 전달을 했고요. 또 순방 전에 일본 외무장관이 이제 그 워싱턴을 방문해서 캐리 장관과 만났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도 캐리 장관이 이런 입장을 전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아시아 순방 전에 일본과 한국이 그 어느 정도 양측 다 노력을 보여서 지금의 갈등을 최대한 해소를 하라 이제 이런 주문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대로 일이 이렇게 풀릴지는 그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뭐 4월 그 아시아 순방에까지 되면은 뭐 좋겠지만 완화가 좀 되거나 분위기가 좀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본 국내에 문제가 하나 또 있고요.
네.
또 정부 차원 또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그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보다는 오히려 뭐 언론 학계 이런 민간 차원에서 움직여야 좀 그 분위기도 좀 나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이 문제는 역시 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것이 이제 소치 동계 올림픽입니다. 이제 막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번 대회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각자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대회가 7일날 열려서 이제 23일날 그 막을 내리는데요.
네.
사실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이제 테러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20일 현재까지는 뭐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 러시아 정부가 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요. 그게 상당하는 돈이 그 보안 문제에 그 투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계 방송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계 방송 효과도 상당히 그 좋았던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TV 방송을 독점 중계한 NBC 방송의 예를 들면 밤 방송의 그 시청률이 한 두 배 정도로 그렇게 뛰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러시아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줄지는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 노린바가 성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 정치적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0억 달러나 돈을 줬으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지만요. 국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미국민을 포함해서 아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저녁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올림픽을 지켜봤는데
네.
단순히 무슨 스키를 타고 이런 것보다도 그 냉전 이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러시아의 그 번영되고 자유로운 이런 활기찬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겠지만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하나 국제사회에 전파한 모습 또 이 같은 행사를 그 푸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조직해서 해낸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마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아마 정치적을 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한국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발표 그리고 한일 갈등과 미국의 입장 그리고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혁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